함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저절되고 이삭이 저절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넷이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복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사실은 우리가 좀 부정적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인물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에도 가볍게 지나치는 존재입니다. 사실은 중요도가 조금은 떨어지는 그런 인물로 우리가 여기며 바라봅니다. 사실 어떤 대상이나 개념을 낯설게 바라보면 좀 놓친 의미를 되살릴 수가 있습니다. 보통 뭐 이 개념을 낯설게 하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지나쳤던 이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조금은 낯설게 바라보려고 합니다. 이스마엘의 아버지는 누구이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굉장히 익숙한데 이스마엘의 아버지 아브라함이라고 하면 조금은 낯섭니다. 낯설지만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12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75세 때 자손에 관한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지만 안타깝게도 오랜 기간 자식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니 상심이 매우 컸겠죠.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 가까이 지났음에도 나이는 들어가고 자식을 얻지 못하자 이러다가 자식을 얻지 못하는 게 아닌가라는 불안이 엄습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한 제안을 하는데 16장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사례가 남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 얻자, 그렇게 해서라도 자식을 얻자라는 어떤 인간적인 묘책이죠. 그렇게 제안을 하자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그 제안을 수락합니다. 3절에 보면 그때를 가나안 거주 10년 후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아브라함이 받아들인 이후에 하갈은 임신하고 15절입니다. 16장 15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그렇게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16장 16절은 아브라함이 86세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한 13년간의 침묵기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13년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할례를 명하시고 하갈 말고 사례를 통해서 대를 잇는 약속의 아들을 줄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고 사례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고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6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고 분명하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약속의 아들 한 그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잇는 그런 자손들을 줄 것이다. 거기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 그리고 사라의 나이는 90세였습니다. 17장 17절에 나오죠.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중간에 100세 된 사람이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사라는 90세니 라고 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취가 됩니다. 21장 1절에서 7절까지 가보겠습니다.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렇게 아들을 낳습니다. 100세 첫 약속 후 25년이 지났고 그리고 이스마엘 출생 14년이 지나서 아브라함은 드디어 약속의 자녀 이삭을 낳습니다. 약속을 받고 오랜 기간 흘러 힘겹게 이삭을 얻죠. 그리고 이제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고 나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21장 8절에서 10절까지 부분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요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어느 날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이제 큰 잔치를 베푸는데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그러자 사라가 굉장히 화가 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때 이삭은 대략 한 두세 살 정도, 젖을 때는 나이가 한 그 정도 되니까 두세 살 정도 되었을 것이고 이스마엘은 한 16살에서 17살 정도 되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문자 그대로 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괴롭힌 걸 수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사라가 이 상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스마엘이 이삭을 해코지할까봐 그렇게 인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편 아브라함에게 여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굉장히 갈등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때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십니다.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사라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죠.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수긍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14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아브라함이 하갈의 어깨 위에 이제 버틸 수 있는 양식을 짊어주고 그리고 이스마엘과 함께 하갈을 광야로 내보냅니다. 하갈도 부인이고 이스마엘도 자식인데 그들을 광야로 내보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바로 광야라는 건데요. 광야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에 나갔다 오신 분은 알겠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의 치안은 매우 좋습니다.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밤에 나가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비교적 안전한 편입니다. 북유럽만 해도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밤에 낯선이가 돌아다니기에는 조금은 위험합니다. 동남아도 그렇고요. 대부분의 땅들은 낯선이에게 굉장히 큰 불안함을 줍니다. 아브라함 당시에 치안은 거의 제로였습니다. 오죽하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서 자기 부인을 속였죠. 누이라고 속이잖아요. 분명히 잘못된 행동이지만 그렇게 해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정도로 치안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바로 이 시대의 상황이었습니다. 한번 그 배경 이해를 위해서 창세기 19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그네를 환대합니다. 치안이 제로인 사회에서 나그네는 광야에서 목숨을 잃을 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에게 손대접하는 것은 부족의 명예요 의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전통이 지금도 남아 있어서 이집트에 가서 그 시내산 근방에 있는 베두인족을 만나면 그런 환대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이집트에 가서 그런 환대 문화를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나그네가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환대해주고, 그리고 이 당시 문화에서는 나그네가 왔을 때는 너 누구냐, 너 어디 소속이냐 이런 것을 묻지 않고 최소 3일은 반드시 재워줬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원수라 할지라도 반드시 3일간은 손대접하는 것이 이 당시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나그네에게 손대접하기에 굉장히 힘쓴 것은 나그네가 위험에 처하면 누구에게 수치가 되냐면 바로 자신에게, 손대접을 베푼 자신에게 수치가 된 이 당시 문화 때문에 롯은 나그네라고 인식됐던 두 천사를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가장 없이, 남자 없이, 도움 없이 어디로 나서죠? 광야길로 나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아브라함은 순종하긴 했지만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겠죠. 위험에 처하면 어떡하지? 그들을 손대첩할 누군가가 나타날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앞섰을 것입니다. 21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걱정이 잘 나타나죠. 11절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라고 하고,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아마도 잠을 자지 못하고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최소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순종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낼 준비를 한 것입니다. 아사셀의 염소라고 여러분 아시죠? 레위기에 보면 대속죄일에 두 마리의 염소를 택해서 한 마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로 내보내면 어떻게 되냐면 염소는 죽게 됩니다. 며칠을 버티지 못하죠. 배경 이해를 위해서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15장 22절부터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로 앞부분에 홍해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보면 노래를 부르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기적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다가 백성들이 광야 3일 길을 걷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물을 얻지 못하자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냅니다. 왜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쏟아내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광야에서 누군가의 도움 없이 3일을 버티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이들이 인간적으로 이런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다시 앞부분에 이 아사셀의 염소 이야기와 연결해 본다면 아사셀의 그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광활한 곳으로 보냈다는 것을 넘어서 죽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한 사람을 동물을 광야로 보낸다는 것은 죽으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라는 거죠. 즉 하갈과 이스마엘이 광야로 간다는 것은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들은 죽는다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광야에서 3일을 버티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누군가 그리고 어떤 신의 도움, 이 당시 사람들이 믿던 어떤 신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텼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즉 외부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몇 년을 버티죠? 무려 40년을 버팁니다. 4일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무려 40년을 버티죠. 은혜입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본문 창세기 21장으로 와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광야에 어린 아들과 하갈이 내버려졌습니다. 맹수의 위협이 도사리는 곳이죠. 마가복음 1장에 가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광야는 맹수의 위험도 도사리는 곳입니다. 그리고 자급자족할 수 없는 상황이죠. 이제 준비한 것으로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21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부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부엘세바는 특히나 물을 얻기가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준비한 아브라함이 준비해준 가죽 부대의 물도 떨어졌습니다. 더는 마실 물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것을 체념한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어떤 손 대접도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누군가가 개입을 합니다. 누가 찾아오시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들을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17절입니다. 소리내어 울자. 모든 것을 체념하고 소리내어 울자. 17절에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개입됩니다. 좀 더 앞으로 시간 순서상으로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서 창세기 16장에 가면 읽어보진 않겠습니다. 16장 4절에서 16절에 가면 이제 비슷한 상황이 나오는데 사라가 남편에게 이제 호소하고 하갈을 학대하자 하갈이 만삭의 몸으로 광야에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때는 어느 시점이냐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입니다. 그때 이 하갈이 사라를 굉장히 이제 놀리고 그렇게 하자 결국 하갈이 광야로 임신한 상태로 내쫓임 당합니다. 다행히 이곳에서도 광야에서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만나서 그녀는 태중 아이에 대한 축복을 듣고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한참 지나서 사라가 이삭을 낳고 이삭이 자란 후에 이삭이 놀림을 받음으로 다시 한 십몇 년 지나서겠죠. 하갈과 이스마엘은 광야로 내쫓임 당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때 창세기 16장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아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다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해보시지 않았나요?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창세기 16장에서도 그렇고 21장에서도 그렇고 하갈을 보호해 주시는가? 이스마엘을 왜 보호해 주시는가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창세기 16장 상황에서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도와준 것은 그렇다 치고 이제는 그 이스마엘을 외면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아까 읽었던 21장 17절에서 친히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시고 물을 주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렇게 기사회생한 하갈과 이스마엘은 나중에 이제 그 이스마엘은 아내를 얻고요. 그리고 후손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마엘은 아람 민족의 선조가 되죠. 이 이스마엘의 족보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나오는데 간단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25장 12절에서 18절까지 이스마엘의 족보입니다. 12절하고 18절 두 군데만 보겠습니다. 12절에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쭉 나오고 이제 18절에 그 자손들은 하일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람 민족의 선조가 되고 이들 역시 큰 민족을 이룹니다. 오늘날 교회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세력 중에 하나가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들이 들어오는 것이 싫고 그리고 그들을 외면하고 싶은 것이 보통의 크리스천의 정서입니다. 따라서 이 본문, 오늘 본문을 보고 이때 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마엘이 보호를 받고 살아남게 하는가? 그들을 내버려뒀다라면 그들이 크지 않았을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약속의 자손, 정통 혈통은 이삭과 야곱의 자손이고 그들이 복을 받는 것은 괜찮은데 이스마엘이 복을 받고 큰 민족을 잃은 것은 사실은 불만이죠. 왜 하필 그들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말씀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 두 군데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328페이지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5절에 외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교회 밖 사람들이라고 번역합니다. 아마 이제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외인들을 접촉할 일이 좀 많았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목사로 살다 보면 교회 밖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일들이 조금 줄어들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 신자들은 교회 밖 사람들과 상당히 많이 접촉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골로새서 전체 배경을 보면 이 골로새 지역 안에는 이단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절하게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우리가 외면할 존재가 아니라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죠. 성경을 세 단어로 요약하면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뭐 개혁주의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하죠.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데 외인들, 특별히 이제 무슬림으로 한정해서 이슬람을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보통 이제 무슬림이라고 하죠. 무슬림을 창조, 타락, 구속이라는 틀로 한번 바라보면 첫 번째 창조, 하나님은 그들을 만드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제 죄가 들어와서 타락으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헛된 것을 숭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만인데,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우리는 창조 타락 하나 더 구속의 관점으로도 그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구속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들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라고까지 확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우리는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창조 타락 구속 중에서 타락의 관점에 상당히 한정해서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죄인이야, 우리와 달라, 그 관점에 머물러 있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중요한 관점은 창조의 관점이고 동시에 구속의 관점입니다. 그들에게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은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에겐 아무 조건이 없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우리에게 은혜가 베풀어졌듯이 그들에게도 어떤 그들의 어떠함에 따라서 뭔가가 베풀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으로 은혜가 베풀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하는 대상을 바라볼 때는 타락의 관점으로만 바라볼 때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 관점, 구속의 관점과 창조의 관점 역시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됩니다. 자,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이사야 15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이사야서 15장 3절에서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거리에서는 굵은 배로 몸을 동하였으며 지붕과 넓은 곳에서는 각기 애통하여 심히 울며 헤스본과 엘르알레는 부르짖으며 그들의 소리는 야하스까지 들리니 그러므로 모압의 군사들이 크게 부르짖으며 그들의 혼이 속에서 떠는도다.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부르짖는도다. 그 피난민들은 소알과 에글라 슬리시아까지 이르고 울며 루이피탈 길로 올라가며 호로나임 길에서 패망을 울부짖으니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과 형제 국가입니다. 하지만 역사 내내 이 모압은 이스라엘을 괴롭혔고요. 그리고 찾아보진 않겠지만 열왕기하 24장에 가면 바벨론 편에 서서 유다를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행동을 한 거죠. 그리고 예레미야 48장에 가면 광야에서 바알보울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했고요. 그리고 또 유다가 망할 때 유다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형제 국가인데 유다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 모압의 멸망 선언을 보면 어찌 보면 통쾌할 수가 있습니다. 잘 됐다. 속된 말로 아이고 꽃이다. 그렇게 유다를 괴롭히더니 저렇게 망하는구나. 잘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15장 5절 말씀을 제가 공인된 번역 중에 하나인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가련한 모압아, 너를 보니 나의 마음까지 아프구나. 사람들이 저 멀리 소알과 에글랏 슬리시아까지 도망치고 그들이 슬피 울면서 루잇 고개로 오르는 비탈길을 올라가고 호로나임 길에서 소리 높여 통곡하니 그들이 이렇게 망하는구나. 지금 이사야는 모압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때 선지자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이때 가졌던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아파합니다. 대적이 망하니까 아이고 잘됐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합니다. 선지자로서 진노와 심판을 전하지만 그들 역시 하나님이 지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의 멸망을 아파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주석 설명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사람이 멸망하더라도 재앙을 겪는 그를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이사야도 형제 나라 모압의 재앙을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가 없어 탄식했습니다. 악인의 파멸을 기뻐하기보다 악인이 파멸하기 전에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주 적절하게 잘 설명을 했죠. 오늘 본문의 이스마엘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사실 아브라함이 광야에 나간 그 이스마엘을 마음 아파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대적을 향한 사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마음과 선지자의 마음은 애통함입니다.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 이면에는 애통해야 하는 마음이 깔려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베소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으로 와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신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설명해 보면 우리가 대적이라고 여기는 이스마엘 그 자리에 우리가 있었다라고 에베소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에 따르면 우리 역시 이방인이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었고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습니다. 같은 위치에 있었던 거죠. 그런데 13절에 전환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조건이 없지만 어떤 자격도 안 되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외면하고 싶고 그때 버림받고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았으면 하는 그 하갈과 이스마엘은 바로 우리의 옛 모습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던 모든 자의 상징이며 광야에서 버림받은 자들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바로 이들에게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조건이 있어서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뭔가 조건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마엘도 이스마엘의 후손도 예수를 조건으로 은혜가 흘러갈 수 있습니다. 이들의 후손에 대한 한 예언과 그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자, 다시 이사야 19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19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에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그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을 것이요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원수이고요. 그리고 하갈이 속한 하갈은 애굽 사람이죠. 그 애굽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의 땅 중앙에 성소가 세워질 것이다라는 어찌 보면 인간적 관점으로는 말도 안 돼. 허황된 말이지 않아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예언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예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6절부터입니다.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라고 되어 있어요. 오순절 다락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들 중에 10절에 보면 애굽 사람이 들어가 있습니다. 애굽
아라비아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무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보면 이들은 외인이죠. 외인이지만 은혜로 구속받은, 그리고 구속받을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무슬림을 낯선 존재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로 인해 회복될 존재로 바라보며 그곳에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선교지 중에서 가장 힘든 선교지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슬림들이 살고 있는 곳이죠. 물론 우리의 일상도 힘이 들죠. 한국에 살아가는 현실도 힘들지만 어떤 주변 환경으로 보자면 무슬림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선교지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들어보면 참 어떻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어려움이 많은 그런 곳입니다. 서 있는 자리는 다르지만 우리 역시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적으로 규정한 사람도, 내가 마음속에 앙심을 품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스마엘의 자리에 있다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 은혜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먼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그저 나 혼자 복을 누리라고 허락된 것이 아니라 복의 통로로 살라고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스마엘은 누구일까요? 애굽은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스마엘에게 적극적으로 찾아가신 하나님, 모압에게 심판을 내렸지만 그들이 실제 심판을 당할 때 마음 아파하신 하나님, 멸망의 대상인 애굽인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외인이었습니다. 어떤 조건도 자격도 되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영광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그 영광과 감사를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그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마음, 모든 이들을 예수를 조건으로 끌어안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